오늘의 말씀은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여기 목회자 그룹 중에 하나인 클리프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스텝 멤버 중에 교회에 산타랑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애들이 그래서 산타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략적으로 기부하고 그 세금 공제를 맥시멈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일요일이 세 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전체적으로 한 번의 모임만 있을 것입니다. 예배만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3시에 있을 건데,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오기를 바랍니다. 12월 31일에도, 예배가 한번 있을 것인데, 10시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좋은 말씀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좀어 우리에게 가이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가이드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기쁨을 느끼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급자족이라는 거짓말. 두 번째는 약함의 대범한 주장. 세 번째는 사랑의 통치입니다. 첫 번째, 자급자족이라는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급자족을 정의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자급자족의 정의는 간단히 말해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러나 너는이라는 두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의 펜을 통해 하고 계신 일은 관심을 새로운 청중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 2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다가 어떤 곳으로 이 주목이 옮겨가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미가서 5장 1절을 보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기서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오랫동안 반역하고 마음이 완악한 상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오랫동안 뭔가를 반역하고 저항하는 상태라면 그 삶은 별로 좋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게 되면 항상 우리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누가든지에게든 우리가 그러는 이유가 있다고 자기를 방어하며 그 삶에 정말 기쁨과 만족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태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이 넘게 하나님께 저항하는 상태였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 부정적인 영향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더더욱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정말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충분히 나쁘지 않았다면 상황은 더욱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5장 1절은 공격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적들에 둘러싸였고 포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첫 구절에 딸 군대여라는 말을 보면 그 학자들은 여기를 보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을 잃고 그 군대를 모을 능력마저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죄와 반역의 결과로 그 부정적인 영향이 이스라엘에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라 하는 구절은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부의 통치를 감독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정부가 실패하고 있고, 국민들이 무방비 상태이고 무력하다는 것을 봅니다. 국가와 정부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법을 집행하며 정의 그리고 교육을 제공하기를 바라지만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은 그 모든 능력을 잃고 잃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를 보면 정부는 오래됐다 하더라도 실패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저는 정치적으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관찰 사실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전체는 스스로 자급자족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한 공동체적인 노력으로서 하는 것은 정부를 구성하고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급자족을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외지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과 그러니까 도움과 프로텍션을 원하지 않고 자기가 혼자 스스로 자급자족으로 살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자급자족에 대한 그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급자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이 5장 1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인류 전체가 자급자족하기 원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부를 구성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급자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긴장감이, 이 텐션이 2절에서는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다른 쪽으로 주목하게 합니다. 여기서 2절을 보면 베들레헴을 부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약함에 대한 대담한 주장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서 우리는 실패한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주목이 옮겨가는 것을 봅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우리는 베들레헴이 풍부한 예언적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단서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우리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약 19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베냐민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항상 통치하는 왕과의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룻기 1장에서 나오미와 그녀의 남편은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을 봅니다.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고 그 구원하는 왕이 되는 그 리니지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룻이 있은 지 11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매우 대담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이 작은 마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가는 다시 이 작은 농촌 마을에 조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사람이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시몬은 베드로이고 그렇지만 이 두뇌인뿐만 아니라 아람어 이름으로 게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티베리우스 호수라고 불리기도 하고 게네사레 호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지는 사람들의 그 조언에게 말하고자 하는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힘든 것입니다. 5장 1절에서 이스라엘은 이 전체 국가적인 상태로 실패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돈이 더 필요하다거나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을 할 텐데 하나님은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작고 하찮은 농촌 마을을 보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류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공동체적으로 만든 정부, 문화나 모든 것, 자급자족하고자 하는 노력은 실패하였고,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그 통치의 그 주권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너에게서 내게로 올 것이라 여기서 누가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나는 선지자 미가입니다. 미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히브리어 정의는 for me로 번역하는 것보다 to me, 즉 나에게로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정말 실패하고 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찮고 보잘것없다고 보이는 너에게서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보시고 그것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 희망이 없고 다 망했다고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얼마나 자주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 세대 간에 얼마나 많은 세대 동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항했던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베들레헴 그 작은 타원에서 그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여기서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근본이고 이것이 우리가 축하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오실 구세주, 구원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쉽게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음악, 영화라던가 음식 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면, 가족이 없다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그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는 것을 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밝다는 가정으로 서로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메리, 좋은 상태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다음 사실을 의미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상실된 상태라도 그 실패한 상황에 들어가시고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급자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오직 어둠을 가져다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밝은 희망과 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희망이 없는 상태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이 메시지가 매우 필요합니다. 지금. 크리스마스는 칠면조 요리나 장식 이런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가운데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며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모든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면서 자기의 삶은 그렇지 않다고, 그게 뭐 때문이든지 간에 자기가 그것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여기서 미가는 이스라엘 통치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실패하고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 통치자가 정말 있기는 한지라고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누군가가 상고에서 왔다는 것은 단순히 옛날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from ancient days, 즉 고대로부터라는 이 표현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영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말들을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존재인 분이 올 것이고, 그가 통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성경에서 통치함이 하나님, 구원자인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되는 것은 오실 분이 계시는데 영원에서 오시는 그분이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통치는 어떤 것인지, 어떤 스타일인지에 대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스타일의 통치자이신 것인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핵심은 예수님의 통치는 사랑으로에서 비롯된 것이며 구원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고대로부터 영원으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과 희망이 없는 그 상황에 오셔서 사랑과 구원과 은혜로서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고 싶은 것은 역사적으로 이 선지자 미가, 이 미가서의 그 내용이 있기 전까지 일어난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그 후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자급자족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매우 노력하지만 우리는 스스로가 이 자급자족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도 이스라엘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들은 여전히 포위 상태인 것과 같았는데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스스로를 자급자족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싶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거짓말, 자족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5장 2절에서 이스라엘은 공격이 다가오는 그 상황에서 정말 뭔가 노출되고 약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저항하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의 맞는 리스폰스일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노출되었다고 느끼고 약하다고 느낀 것에 매우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한테 불순종했던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저항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 우리 삶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